XSFM입니다. SRSR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 소리 스무라 기쿠코의 어쨌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참으로 사소하지만 제법 깊이 각인된 풍경이 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갑자기 가랑비를 만났는데 나는 당연히 뛰기 시작했고요. 가까운 대형 쇼핑몰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주위는 그대로 느리게 흘러가는데 나만 빠르게 돌리기를 한 것 같은 느낌 말이죠. 가게 앞에 도달해서 다시 거리를 바라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우산이 없는 사람도 뛰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서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는 맞기도 하는 거구나. 죽어라 피하지 않는 거구나. 좀 젖을 수도 있는 거구나. 네, 하지만 폭우는 좀 다른 얘기죠. 오늘도 쏟아지는 빗속을 힘들게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들의 이야기. 어쨌든 집으로 돌아갑니다의 다섯 번째 시간. 프레데리크 쇼팽의 발라드 4번 바단조 작품 번호 52번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붕을 고아내는 사람은 위대해.
하라는 어느새 누구를 향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입에 담고 있었다.
그동안 아이스크림을 발명한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철회할 테야. 오늘부터 지붕을 발명한 사람으로 바꾸겠어.
지붕은 끝내줘. 주택 광고 내레이터처럼 말하자. 오니키리는 그러네요. 굉장하죠. 지붕이 있으면 비도 피할 수 있죠. 하고 곧바로 동의했다. 경치를 보아 다리 절반은 건넌 듯한데 절반을 지났다는 뜻은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하라는 이 사실이 지금 상황에서 별 희망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오늘 이 순간까지 언제나 절반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소고기 덮밥은 밥을 절반 먹고 나서 소고기와 양파를 빈자리에 떨어뜨려 친척 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만든 다음 서서히 밥과 같이 먹는 고기 비율을 높여간다. 이 옷가게의 셔츠 원피스 가격은 저 옷가게의 절반이니 색이 조금 별로여도 이 옷가게에서. 밀리통은 케이크 절반 가격인데 크기는 더 크니까 맛은 단순해도 당연히 밀리통. 처리해야 할 서류는 미리 페이지 수를 파악한 뒤에 절반까지 해치우고 과자를 먹는다.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나누면 1시 30분, 점심 시간을 빼면 2시, 오후의 절반은 3시 30분. 언제나 그렇게 시간을 나누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 잃으며 견뎌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절반으로 나누어 왔던 일상 속에서 오늘 이 사태는 가장 그럴 이유가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라가 절반으로 나누어 왔던 일상 속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상황은 없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은 지붕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지붕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하라와 한 마음이라도 된 것처럼 옆에 있던 오니키리가 말했다.
오늘은 쇼핑몰에서 택배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돌아갈 거예요.
시시한 이유지만 참으로 오니키리답다는 생각이 들어 하라는 살짝 웃었다. 뭘 샀는데? 굳이 넘겨짚지 않고 물어보았다. 오니키리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는 사실이 왠지 신기했다.
실론 우바하고 탄자니아 홍차요. 공정무역 제품이에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하라는 저도 모르게 오니키리를 올려다보았다. 오니키리는 하라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은색 세로줄이 박힌 듯한 시야 속에서 움직이는 석상처럼 계속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거기서 파는 우바는 가격에 비해 정말 훌륭합니다. 회사에 가져와서 처음 마셨을 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퍼스트 플러시가 최고다. 세컨드 플러시가 최고다 말들 하지만 역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홍차는 실론이라는 사실을요. 아니, 홍차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일에서 구원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오니키리의 커다란 목소리는 어떤 영화에서 본 알코올 중독자 재활협회의 절실한 호소 같았다.
탄자니아 홍차는 어때?
그래요, 좀 들어보세요. 탄자니아 홍차도 좋아요. 깔끔해서 쓴맛도 별로 없고.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마시기 좋아요. 어느 음식에나 잘 맞고요. 일식에도 잘 어울린다니까요. 게다가 값도 쌉니다. 그게 오늘 저희 집으로 온단 말입니다.
오니키리는 세계 평화나 스포츠맨십을 외치는 사람처럼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세계 평화. 그렇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처럼 지금은 집에 돌아가고 싶다. 택배기사가 이런 날에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편의점에서 수령하기로 했으니 아마 괜찮을 겁니다.
오니키리의 목소리가 괜히 커졌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났는데 무인 양품에서 파는 과자 중에 집에서 뒹굴뒹굴이라는 게 있거든. 난 지금 온통 그 생각뿐이야.
하라는 집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는 제 모습을 상상했다. 지금 그것은 상상보다 망상에 가까운 듯 했다. 정말 내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나? 그건 어떤 기적이 아닐까?
그건 이 세상 이름이 아니야. 집에서 뒹굴뒹굴이라니. 그 충족감이란 정말 뭐라고 해야 하지? 과자가 아니라 집에서 뒹굴뒹굴이라는 여유를 사는 느낌이야.
이해합니다.
오니키리가 외쳤다. 그 목소리를 지우려는 것처럼 바다 밑에서 파도가 한층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월급을 안 올려줘도 좋고 여자친구가 안 생겨도 좋으니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어요.
오니키리의 말은 일종의 비밀 누설에 가까웠지만 하라의 반응은 둔했다. 그렇구나 라는 정도였다.
집에서 뒹굴거리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우를 뚫고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맞아. 하라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사랑 같은 건 별 필요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아주 잠깐 영업부 이시희 씨와 직하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상했다.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우산을 날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까지 막을 기세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하라와 오니키리는 바람을 품지 않도록 우산을 반쯤 접고 난간에 매달려 조용히 견뎌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아라시야마 고자부로는 태풍 중계가 야하다는 에세이를 썼대.
하라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들리든 말든 상관없었다.
여자 아나운서가 입은 투명한 비옷이 바람 때문에 몸에 달라붙는 게 보기 좋다나? 왠지 좀 이해가 가.
오니키리의 대답이 긍정의 뜻인지 그냥 맞장구일 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라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럼 나라면 누가 그런 모습으로 중계해주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무로우시 고지가 먼저 떠올랐어. 아니면 쇼에이. 딱히 뭘 던지는 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왜일까요? 몸짓 때문일까요? 그 사람들이라면은 그리 간단히 바람에 날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니키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바람이 조금 약해졌다. 하라와 오니키리는 난간에서 떨어져 다시 천천히 걸음을 뗐다.
넌 그런 사람 없어?
전 의외로 린지 론이 좋을 것 같아요. 살쪘을 때 모습으로.
역시 마르지 않은 점이 중요한가?
캐시 베이츠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라시야마 고자부로가 말한 의미하고 너무 동떨어졌는데?
그러네요. 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면 몸에 비옷이 둘러붙은 여자 아나운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려면 일단 집에 돌아가야지.
아까는
절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이토록 무의미한 날은 또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왔는지 역시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쪽 다리 건너편을 번갈아 보고 있다. 육지 쪽으로 제법 다가간 것 같다. 하지만 비가 잦아들 기미는 없었다. 하라는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쥐어짜내 소원을 말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간절히. 짝사랑하는 마음처럼 애타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얼마 후 오니키리가 말을 이어받았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듯 간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라는 마구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그대로 토해내며 다시 불어오는 바람에 대비해 우산대 맨 위쪽을 꽉 잡고 자세를 낮추었다. 미쓰고가 소용돌이라고 말한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커다란 나선형 경사로였다. 차도는 그대로 이어져 고가도로로 연결되었다. 지면에서 제법 높은 곳인지 경사로는 5층짜리 빌딩쯤 되는 높이에서 완만한 원을 그리며 지상으로 내려갔다. 간척지와 육지의 표고 차이 때문인지 간척지에서 다리로 올라가는 비탈은 걷기 좀 성가실 뿐 경사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 위에서 굽어본 나선형 도로는 끝없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다리는 끝까지 걷는 것이다. 드디어 간척지 건너편의 육지에 도착해 다리를 내려가려는 참이다. 그 사실 자체는 환영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사카키에 더해 미쓰고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한 상태였다. 미쓰고는 추워 추워라고 말하며 몸을 웅크리고 걸었다. 사카키가 비옷을 벗어 입혀주자 조금은 괜찮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몸을 벌벌 떨었고 반응도 신진대사도 저하된 듯 했다.
잠깐 쉴까? 쉬긴 어디서?
미쓰고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확실히 쉴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나선형 경사로의 비탈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웅크리기라도 하면 그대로 앞으로 굴러갈 것만 같았다. 한 바퀴 내려가자 위쪽 도로가 지붕 역할을 해서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혹독한 상황에서 온갖 것을 빼앗길 대로 빼앗긴 사카쿠와 미쓰고에게는 일시적인 위안밖에 되지 않았다. 경사로 곳곳에 형광등이 있어 사카키는 그 빛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긴 시커멓겠지 하고 생각했다. 사카키 역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이 부근에 있는 시흥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버스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비옷을 미쓰고에게 양보한 뒤로 상반신은 급격하게 체온을 잃고 하반신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침략당해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히고 의식도 흐리멍덩했다. 우와, 미쓰구가 소리를 질렀다. 고통 때문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기합을 넣으려는 듯한 고함이었다. 사카키는 고개를 몇 번 끄덕였을 뿐 괜찮은지 묻지는 않았다. 이미 대화를 하기 힘겨운 상태라 대답을 기대하는 말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무 이야기나 할 수도 없었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다. 회사에서 잔업을 할 때나 바쁠 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려 차원의 문제이고 이야기할 기력을 아끼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정말로 말할 기력이 없었다. 평소처럼 집에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회사에 온 오늘, 이 평일에 회사에서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어째서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야기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태로 벌벌 떨면서. 미쓰구가 휘청거렸다. 지금 얼마나 내려왔을까? 내려가야 하는 높이에 비해 경사로가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이 높이를 계단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몸에 부담이 되어 굴러 떨어지고도 남을 것 같다.
맞아, 여긴!
미쓰구는 사카키를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뭔가 비슷한 데가 있다 싶었는데 워터 슬라이드랑 비슷해. 그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러네.
미쓰구의 걸음이 은근히 빨라졌다. 될 대로 되라는 듯 빗물을 걷어차면서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경사로를 내려간다.
거의 다 왔어! 힘내!
미쓰구가 뒤를 돌아보며 사카키에게 손을 흔들었다. 사카키도 손을 들며 조금 속도를 높였다. 경사로를 빠져나가 고가도로 밑을 조금 따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휴대전화로 지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버튼을 눌러 조작할 기력도 없었다. 어떻게 지도 사이트를 열었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했다. 경사로가 끝나고 겨우 지면을 밟았다. 간척지가 아닌 육지다. 길고도 짧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꿈꾼 순간인데도 감동은 거의 없었다. 그 이상으로 대체 여기는 어딘가 하는 불안이 밀려들었다. 자동차로도 지난 적 없는 다리를 건너 찾아온 이곳은 고가도로의 굵은 기둥이 바닥에 내리꽂힌 어둠처럼 느껴졌다. 주위 공장지대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역시나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았다. 사카키는 필사적으로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았던 지도를 떠올리며 고가도로 어느 쪽에 정류장이 있었는지 고민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미 체면이고 뭐고 바닥난 미쓰구의 절규가 고가도로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고가도로 아래의 기둥을 다섯 개쯤 지났을 때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에 세로로 길게 빛나는 흐릿한 물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만큼 사카키의 인식 능력은 저하되어 있었다. 빛 때문인지 버스가 신중한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둘러!
사카키가 외치자 미쓰고는 튕기듯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 헤드라이트는 뜨뜻 미지근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앞에서 본 차체는 왠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버스는 손을 들고 펄쩍거리는 미쓰고의 바로 옆에 멈췄다. 푸시식하고 요란한 콧김 같은 소리를 내며 운전석 옆쪽 문이 열렸다. 미쓰고는 가만히 서서 버스를 올려다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버스 안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 사카키의 불안을 부채질했다. 마지막 힘을 쥐었자 미쓰고 곁으로 달려가자 운전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운행 간격이 엉망이야. 하지만 보다시피 더 탈 수 있는 자리가...
이쪽으로 몸을 내민 운전기사가 마치 애원이라도 하는 투로 미쓰고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버스를 살펴보니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승객이 보였다. 사카키는 입을 떡 벌리고 실눈을 뜬 채 이를 악물었다. 버스 안은 인산인해였다. 출입구에 겨우 서 있는 젊은 여성이 거북한 시선으로 사카키와 미쓰고를 쳐다보았다. 다른 승객들도 처지가 비슷할 것이다. 여자 뒤쪽으로 한 덩어리의 승객들이 둔하게 꿈틀거렸다. 미쓰고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을 찌푸리고 사카키를 올려다보았다. 사카키는 미쓰고의 어깨를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운전기사의 눈을 필사적으로 찾아 바라보았다.
아이 하나라면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이 아이를 태워주십시오.
하지만 하고 운전기사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끙끙거렸다.
다음 차는 언제 올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미쓰고가 끼어들었다. 사카키는 고개를 저었다. 출입구 쪽에 서 있던 여자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다물어버렸다.
그렇게 됐으니까. 자!
사카키가 미쓰고의 등을 떠밀었다. 출입구에 있던 여자가 제일 앞좌석 손잡이에 머리를 살짝 부딪치며 아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터주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미쓰고는 버스 안과 사카키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다 마침내 여자가 비워준 공간에 발을 올렸다. 침침한 빛에 비친 미쓰고의 정강이가 거의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걸!
운전석에서 석유 냄새가 나는 마른 수건이 날아와 사카키는 떨어뜨리기 직전에 겨우 받았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으니 조만간 요 앞 역에도 전철이 다닐 거요. 알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내일은 토요일이니 느긋하게 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사카키는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우산을 접었다. 정류장은 고가도로 바로 아래에 있어 비가 떨어지지 않았다. 수건으로 휴대전화를 닦고 사진 폴더를 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상위 폴더를 누른 채로 굳어버렸다. 돌아갈 수 있을까? 사카키는 손바닥으로 눈가를 훔쳤다. 만약 내일 약속 시간에 늦으면 헤어진 아내에게 뭐라 말하고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지 고민하다가 곧 그만두었다. 그 대신 부모님을 고향집에서 이쪽으로 모셔올 수는 있을까? 집 근처 어린이집에 빈 자리가 있을까? 부모님을 모셔오지 못할 경우 그가 직장에 있는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시설은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 뇌에서 마음으로 생각이 내려가는 흐름에 연동하듯 손이 떨렸다. 지금까지 멍하니 떠올렸던 생각의 조각들이 한데 뭉쳐 하나의 의지로 변해갔다. 사카키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어 차가워지고 묵직해진 서류 가방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어린이집을 찾는다. 이사도 가능. 내일 부모님께 전화. 사카키는 거기까지 쓰다가 손을 멈췄다. 헤어진 아내가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새아빠와 사이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카키는 아들을 데리고 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사카키를 설득했다. 사람은 평생 사랑을 하는 생물이야. 요시히로도 언젠가 이해해 줄 테고. 그에도 결국엔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할지도 몰라. 어쨌거나 새아빠도 받아들였어.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게 당연하대.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어.
넌 프랑스 사람이 아니잖아!
고가도로의 강철 부품이 사카키의 목소리에 달콤하게 공감하듯 소리를 반사했다.
소라 소리에서 오랜만에 책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좋았던 작품 또는 읽고 싶은 작품들을 소리로 듣고 싶으세요? 그럼 소라 소리의 해시태그를 달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니면은 XSFM 메일을 통해 알려주세요. 저작권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곧 여러분들과 그 감동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올게요. 장마 피해가 없는 한 주이길 바랍니다. 윤소라였습니다.
XSFM입니다. S R S R